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어제 이루어진 미국과 러시아 간 수감자 맞교환이 외교가 이룬 쾌거라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수년 동안 부당하게 억류돼 있던 이들을 포함해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불확실성을 견뎌온 모두의 고통이 드디어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세계 곳곳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거나 인질로 잡혀있는 모든 미국인들이 그들의 가족과 다시 만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독일과 폴란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튀르키예를 포함해 1년의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함께해준 동맹국들의 사의를 표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 해병대 출신 폴 웰런 씨, 자유유럽방송 알수 쿠르마셰바 기자 등 3명은 이날 자정 무렵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공항에 직접 나가 이들을 환영했습니다. 러시아 반체제 인사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 씨는 별도로 미국으로 귀국했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에서 석방된 인사는 미국 국적자 3명과 영주권자 1명, 독일인 5명, 러시아인 7명을 포함해 16명입니다. 미국에서 사이버 범죄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구금됐던 블라디슬라프 클류신, 로만 셀레즈뇨프를 비롯해 각국에서 풀려난 8명의 러시아인들도 이날 항공편으로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공항에서 이들을 환영했으며 이들에게 러시아 정부가 상을 수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이번 수감자 맞교환은 1년 넘게 비밀리에 진행된 협상을 통해 성사됐으며 1991년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미국의 방어자산 추가 배치를 포함한 안보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전화회담에서 이란의 대리 테러 집단들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을 포함한 이란의 모든 위협들로부터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군의 새로운 방어용 자산 배치 등 탄도미사일과 드론 등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한 이날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대한 안보 지원과 함께 영내 광범위한 긴장 고조 사태를 완화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묻는 질문에 이번 사건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니의 의장은 지난달 31일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한 테헤란에서 암살당했으며 이후 이란과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는 등 영내 사태 악화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 과정에서 아랍권 매체인 알자지라 기자 한 명을 사살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에서 알자지라 소속 이스마일 알굴 기자가 하마스 정예부대 누크바 소속으로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에 가담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굴 기자가 하마스 대원에게 그들의 작전을 어떻게 촬영하는지 가르치는 등 이스라엘군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촬영, 홍보하는 일에 관여했다면서 현장에서 그의 활동은 하마스의 군 활동에 매우 핵심적인 부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알자지라 측은 알굴 기자와 촬영 기자가 이스마일 하니의 하마스 정치국 의장 암살 당일인 지난달 31일 가자시티에서 하니의 의장의 집을 촬영하던 중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알자지라는 성명에서 어떠한 증거, 문서, 영상도 제공하지 않은 이스마일 알굴 기자에 대한 비난을 규탄한다면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하마스가 통제하는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해 10월 7일 개전 이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팔레스타인인 수는 이날 밤 발생한 35명을 포함해 39,480명, 부상자는 91,128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자 당국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하마스 등 무장세력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는 수치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의 한 야구장에 한글로 크게 김치라고 쓴 유니폼 입은 선수들이 경기장을 누볐습니다. 김치 양념색이 탁 떠오르는 붉은색 상의에 영어로 몽고메리 그리고 그 아래 한글로 크게 김치라고 쓴 유니폼이었고요. 장독에 딱 들어가려는 배추 그림을 붙인 모자에 등번호 위에도 절인 배춧잎을 한 장씩 올려놓았는데 공 던지고 치고 베이스를 향해 달려가는 김치 유니폼 입은 선수의 활약이 경기장의 아주 큰 전광판과 보도사진 영상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 마이너리그 야구에서는요, 지역의 특성이나 음식 문화를 팀의 애칭으로 쓰기도 합니다. 남부 사람들이 좋아하는 비스키치를 팀 이름으로 내걸고 있는 몽고메리 비스키치 구단이 지역 한인 사회와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지난달 26일 경기에 몽고메리 김치로 깜짝 변신을 한 겁니다. 몽고메리 비스키치 구단이 김치 유니폼을 입은 게 지난 2021년부터입니다. 올해로 4년째가 되는데요. 2005년에 이 몽고메리 지역에 한국 자동차 관련 기업이 진출한 이후에 여러 법인도 기반을 잡아서 지역 경제가 좋아졌고요. 더불어서 한인 인구도 늘고 상권도 커지고 한국인 야구 팬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한인 사회가 한국 문화유산의 밤을 열면 밤 행사를 열면 비스키츠 구단은 이렇게 김치 유니폼을 입고 경기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 김치도 알리고 김치 유니폼 등을 팔아서 그 수익금을 좋은 일에도 쓰고 있답니다. 드라마와 영화, 대중음악의 한류 바람으로 요즘 김치 먹는 미국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김치는 채소로 만든 건강한 발효식품이라는 인식인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한국이 올 상반기에 미국으로 수출한 김치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가까이 늘어난 2,406만 달러라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9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기온은 29도, 구름 조금 끼었습니다. 먼저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8월 3일 토요일 내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많은 곳에 구름이 많아집니다. 평안 남북도와 자강도는 낮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 있고요. 함경북도 성지는 오전부터 장진과 김영권 지역은 오후에 가끔 비 내립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 내리는 비의 양이 20에서 60mm 정도입니다. 자, 토요일 북한 아침 최저기온이 17도에서 26도로 남부 일부 지역은 열대야의 낮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5도입니다. 평양의 낮 최고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흥도 34도고요. 원산은 35도로 가장 높습니다. 개성의 낮 최고 33도, 중강은 32도, 신의주와 해산은 31도, 청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은 오전은 앞바다 쪽이 맑겠지만 대체로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리는 날씨입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 2m로 먼바다는 오후에 물결이 높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 1.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8월 3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겠고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미국 정치 ABC에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개혁안의 내용과 배경 짚어보고요. 뉴스 속 인물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과 독일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대규모 수감자 맞교환이 있었습니다. 폴 윌런 씨와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 등 미국인을 포함한 16명과 러시아 측 8명이 석방됐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에서 야권이 압도적으로 이겼다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기소됐던 3명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미국 정부와 합의했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러시아에 억류돼 있던 미국인들이 석방됐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와 서방 국가 사이의 수감자 교환 협상이 성사되면서 미국인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와 미국 해병대 출신 폴 윌런 씨 그리고 자유유럽 방송 기자 알수 크루마셰바 씨 등을 포함해서 양측에서 모두 24명이 석방됐습니다. 앞서서 트리케 대통령실은 1일 이 소식을 제일 먼저 공개했는데요. 트리케 정부는 당초에는 총 26명이 석방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예, 이 석방된 세 사람이 미국에 도착했죠.
그렇습니다. 1일 자정 직전에 메릴랜드주에 있는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 비행장 활주로에 마중 나갔는데요. 이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 이 사람들을 포옹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 수감자 협상 과정에 관해서 연설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Today we're bringing home Paul, Evan, also Vladimir. Three American citizens and one American green card holder.
네, 오늘 우리는 폴, 에반, 알수, 블라디미르 미국 시민 3명과 미국 영주권자 1명을 집으로 데려오고 있다면서 이들 4명은 모두 러시아에 부당하게 구금돼 있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감자 석방을 외교적 위협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동맹과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설 내용 다시 들어보시죠.
The deal that made this possible. was a feat of diplomacy and friendship. Friendship. Multiple countries helped get this done.
네, 협상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외교와 우정의 위협이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 국가가 이 협상이 성사되도록 도와줬다면서 그들은 본인 요청에 이 어렵고 복잡한 협상에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이 세상에서 친구들이 있는 게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의 협상에 미국뿐 아니라 서방의 여러 나라가 참여했는데 어느 나라들이 협상에 동참했습니까?
네, 튀르키예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해서 모두 7개 나라입니다.
네.
독일, 슬로베니아, 폴란드, 노르웨이, 벨라루스입니다.
네.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제일 먼저 발표를 했단 말이죠. 튀르키예 정부가 이번 수감자 교환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맡은 겁니까?
네, 국가정보국 MIT가 이를 성명을 냈는데요. 우리 조직은 최근 들어 가장 포괄적인 이 교환 작전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맡아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MIT는 앞서서 이 광범위한 수감자 협상을 조종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한쪽 편 또 미국과 독일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한쪽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서방 쪽은 16명, 러시아 쪽은 8명이 이 맞교환 방식으로 석방이 된 거죠.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성명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폴 윌런, 에반 게르시코비치, 알수 크루마시에바,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씨 외에 이 부당하게 억류된 독일인 5명과 러시아에서 정치범으로 수감돼 있었던 러시아 시민 7명을 석방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중에 에반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소속이었고 작년에 러시아에 체포됐었죠?
네, 지난해 3월에 예칸데르부르크 지역에서 취재하던 중에 러시아 당국에 체포됐는데요.
네.
러시아 검찰은 그가 미국 중앙정보국 지시에 따라 군 장비를 만들고 수리하는 공장에 관한 기밀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네네.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소련이 무너진 뒤에 이 러시아 안에서 이 간첩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서방 언론인입니다.
네, 이 게르시코비치 기자는 그 혐의를 인정했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본인뿐만 아니라 소속사인 이 월스트리트 저널 또 미국 정부 모두 그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달에 러시아 법원이 그에게 징역 1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이 폴 윌런 씨도 간첩 혐의였었죠.
맞습니다. 이 해병대 출신인 윌런 씨가 2018년에 러시아 여성을 아내로 맞은 이라크 파병 동료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가 간첩 혐의로 역시 이 연방 보안국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2016년에 16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네네.
윌런 씨 역시 간첩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알스 크루마셰바 씨, 미국 정부 지원을 받는 국제방송이죠. 자유유럽방송 기자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크루마셰바 기자는 이 허위정보 유포 혐의로 지난달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6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고요.
네.
또 블라디미르 카라 무르자 씨는 러시아 반체제 인사인데 2022년 4월부터 구금돼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카라 무르자 씨는 이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는데 옥준 서신으로 또 프리올리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방이 풀어진 러시아 인사는 누가 있습니까?
네 독일에 구금돼 있던 이 바딤 크라시코프 씨와 미국에 있던 러시아인 해커 로만 셀레지 네프시 등입니다. 크라시코프 씨는 지난 2019년 베를린에서 이 체첸 반체제 이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서 이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러시아가 마딘 크라시코프를 포함한 교환이 아니면 이들의 석방에 동의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나라가 참여해서 러시아와 수감자 교환 협상을 한 건 참 이례적이네요.
맞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수십 년 만에 가장 광범위한 서방과 러시아 사이 수감자 교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CNN 방송은 이 냉전 종식 이래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가장 큰 수감자 교환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구촌은 이번에는 베네수엘라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에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를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야권 후보인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르티오 후보가 경합을 벌였던 선거에서 이겼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곤살레스 후보가 7월 28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표를 가장 많이 얻었다는 것이 미국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는 이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여권 후보인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이 이겼다는 이 베네수엘라 선거관리위원회 발표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네, 블링컨 장관은 이 마두로 대통령이 장악한 선관위의 발표에 심각한 결함이 있고
네.
이건 베네수엘라인들 뜻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선거구 차원의 공식 결과를 제공하는 데 실패한 것과 이 과정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가 선관위 발표의 신뢰성을 잃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야권이 공개한 이 자세한 집계 결과가 이 곤살레스 후보가 극복할 수 없는 차로 이겼음을 보여준다고 블링컨 장관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미국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주변의 몇몇 나라도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거죠.
네, 브라질과 콜롬비아 그리고 멕시코 정부 관리들이 이 마두로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집계표를 공개하고 이 공정한 검증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브라질 정부 관리가 이를 AP통신에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이 세 나라 관리가 베네수엘라 정부 측에 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개표 결과에 대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세 나라가 공동 성명을 냈군요.
네, 1일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성명은 이 베네수엘라 선거 관리 당국에 자세한 투표 자료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국민 주권의 근본 원칙이 이 결과에 대한 공정한 검증을 통해 존중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정부가 개표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그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에 이 대법원 측에 이 선거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 참관인들은 이 대법원이 정부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선거를 검토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1일 감사 요청을 받아들이고 이번 선거에 나온 곤살레스 후보와 여타 후보 8명에게 2일에 법원에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은 이번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투표가 시작됐군요.
네, 민주당 후보를 지명하기 위한 대의원 호명 투표가 1일 시작됐습니다. 이 투표는 오늘 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유일한 후보로 나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참고로 이 호명 투표라고 하면 이 투표자의 이름을 부르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구두로 밝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원래는 민주당도 그렇고 공화당도 그렇고 대선 후보를 전당대회를 열어서 선출하는 거죠.
맞습니다. 공화당은 지난달 치른 전당대회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미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은 이 오하이오주에서 인증된 후보 이름 제출 시한이 7일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 2020년대처럼 온라인 투표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투표는 몇 명이나 참여를 합니까?
네, 거의 4천 명의 대의원이 참여하는데요. 이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 지명되려면 1,976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 전국위원회에 따르면 앞서서 이 대의원 3,923명이 이 해리스 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 올려달라고 청원했기 때문에
네.
해리스 부통령이 이미 지명에 필요한 표를 확보한 셈입니다. 이번 투표에서 후보가 되려면 대의원 300명이 서명이 필요하다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한 다른 후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투표를 통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면 이 대선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가운데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인 제디 벤스 상원의원이 남부 국경을 찾았네요.
네, 벤스 후보가 1일 멕시코와 접한 이 애리조나주 국경 지역에 갔는데요. 그곳 국경 장벽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이곳에서 불법 이민 문제와 관련해 해리스 부통령을 비난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들어보죠.
It is unbelievable what we're letting happen at the southern border and we're letting it happen because Kamala Harris refuses to do her job.
네, 남부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본인 일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겁니다. 벤스 후보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차르지만 국경 관리들이 요청했던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방금 말한 이 차르는 원래 러시아 황자를 말하는데요.
그쵸.
미국에서는 이 중요한 정책 현안에 대해서 전권을 위임받은 고위 공직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차르였던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국경 차르로 있으면서 그 아무것도 역할을 한 게 없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힌 사람 수가 크게 늘었다죠?
그렇습니다. 한때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치솟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6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새로운 조처를 발령한 뒤부터 크게 줄었습니다.
예.
실제로 미국 관리 두 명은 로이터 통신에 7월에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이 대략 5만 7천 명이었다고 전했는데요.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이었던 지난 2020년 9월 1일에 최저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국경 문제 등 불법 이민 문제에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달 30일에 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연설하면서 이런 비난을 반박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 말을 들어보죠.
The Attorney General of a border state. In that job, I went after transnational gangs.
네, 자신이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미국에 들어온 다국적 갱들과 마약 밀매 조직, 인신 매매범들을 추적해 이들을 기소하고 이겼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경을 지키는 데 있어 큰일만 얘기했지 실제로 실천하지 않는다고 해리스 부통령은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만 했지 한 게 없다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요.
맞습니다. 이 해리스 부통령은 또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국경 보안을 위한 초당적 합의를 망쳤다면서 그가 국경 보안이 아니라 본인만 신경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 기억하시죠? 이 9.11 테러를 도왔던 사람들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9.11 테러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던 이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 왈리드 무함마드 살리 무바라크 빈 아타시, 그리고 무스타파 아메드 아담 알 호사이 등 3명과 재판 전에 합의를 이뤘다고 지난달 31일에 발표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합의 조건을 현 시점에서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은 이 사람들이 사형을 모면하는 대신에 유죄를 인정하는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 사람들이 9.11 테러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먼저 이 칼리드 쉐이크 모하메드는 이 9.11 테러 설계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건물에 충돌시킨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답니다.
네.
이 미국 검찰은 모하메드가 1996년에 이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이런 계획을 제시했고 일부 비행기 납치범을 훈련하거나 지휘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오사마 빈 라덴은 잘 아시다시피 국제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를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빈 아타시는 일부 납치범의 훈련은 도왔고 이 빈 라덴과 모하메드가 지시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호사위는 9.11 테러에 들어간 자금을 관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2003년에 이 파키스탄에서 체포된 뒤에 이 미국 중앙정보국이 운영하는 비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2006년에 이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로 이감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세 사람에 대한 재판이 계속 미뤄지면서 논란이 많았었죠.
맞습니다. 이렇게 재판이 오래 지연된 건 부분적으로는 이 비판론자들이 고문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이 이른바 잔인한 신문 기법이 이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네.
특히나 이 모하메드에게는 적어도 183차례나 이 강화된 신문 기법들이 적용됐는데요. 이런 신문 기법들은 나중에 모두 금지됐습니다.
네. 자, 이 세 사람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는 소식. 이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 그 유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뉴욕타임스는 이 해당 합의가 유가족들 사이에서 분노와 안도를 동시에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들 가운데 일부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사망하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이들의 사형을 원하는 가족들은 이 나중에 형이 뒤집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도록 정부를 압박해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의 정치권 반응 볼까요?
네, 공화당은 재빨리 피고인들과 합의한 바이든 행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해당 합의가 미국을 지키고 정의를 제공해야 할 정부 책임을 역겹게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테러분자들과 협상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 그들이 구금된 뒤에 협상하는 것이라고 맥코넬 대표는 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의 국가 운영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아래층 위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지방정부들도 국가 운영과 지역 운영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내 지방정부가 어떤 원리를 배경으로 형성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So the sharing of information is what led Torrance Police Department to be able to do just good police work.
지난 2023년 1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제니스 한 슈퍼바이저가 당시 토렌스시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슈퍼바이저는 이 자리에서 정보 공유로 토렌스 경찰국이 용의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었다고 치하했습니다. 미국 지방정부의 전문인들 모임인 국제도시카운티관리협회 ICMA는 자치국가로서 미국의 역사가 개인이 공동체를 위한 법률을 만들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근본 믿음에 뿌리를 둔다고 설명합니다. 미국은 연방헌법을 통해 국민이 정부 합법성의 원천이며 정부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연방정부는 지역사회 통치 방식을 결정할 중요한 권한을 국민에게 부여합니다.
Orange County, California, a haven for good weather, good waves, and the good life. All attributes that would seemingly
애초 미국 건국은 제한된 정부에 대한 선호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권한이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수직적으로 나뉘었습니다. 백악관은 연방 정부에 부여되지 않은 권한들이 주와 국민에게 유보되며 주와 지방 정부 사이에 나뉜다고 설명합니다. 국제도시 카운티 관리협회에 따르면 미합중국은 자체 헌법을 채택하고 연방헌법에 열거든 시민 권리를 보존하는 한 지역 운영에 있어 상당한 자유권을 부여받은 50개 주로 나뉩니다. 마찬가지로 각 주는 헌법이나 법률 정책을 통해 지역화된 영역 안에서 법률과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의 권한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주와 주 사이뿐 아니라 주 안에서도 형식과 기능에서 큰 차이가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지역 통치 구조로 되어 있다고 국제 도시 카운티 관리 협회는 설명합니다. 건국 이래 미국은 제한적 정부라는 개념과 거의 동의어였다고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많은 정부가 있다는 사실에 놀랄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나온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는 카운티 정부와 시 정부, 교육구 등 약 9만 개의 지방 정부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의 비쇼 오늘은 미국 지방 정부들이 어떤 원리를 배경으로 등장했는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지난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대한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까지 석 달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 내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
7월 2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 오스틴에 있는 린든 B. 존슨 대통령 기념관에서 열린 민권법 제정 6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This nation was founded on the principle there are no kings in America. Each of us is equal before the law. No one is above the law.
이 자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왕이 없다는 원칙 위에 세워진 나라라면서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도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미국의 대통령도 대법관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미국의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있고 자신은 이를 존중하고 있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미국 민주주의의 필수인 견제와 균형체제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의 개혁을 촉구하는 3개 항의 이른바 대담한 개혁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최고 사법기관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미국의 헌법을 해석하고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연방대법원의 결정은 미국 사회의 근간이 되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과 가치의 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연방대법원 결정이 미국 사회를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몇 가지 주요 판례를 보면요. 먼저 낙태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은 50년 가까이 미국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보장하는 근거가 됐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고 각 주의 자율적인 입법에 따라 결정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에서는 더 이상 연방 차원의 낙태권은 보장되지 않게 됐고요. 텍사스나 미시시피 등 보수적인 주에 거주하는 낙태권 옹호자들은 피치 못해서 낙태를 해야 할 경우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다른 주로 가야 하는 거냐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 후 미국에서는 낙태권 지지자들의 시위와 낙태 반대자들의 시위가 수시로 벌어지고 있고요.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이 낙태 문제는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5년에 나온 동성결혼 합헌 결정, 또 지난해 나온 대학 입학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대한 위헌 결정 등 연방대법원은 미국인의 삶은 물론이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만한 중대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절대 우위, 현 연방대법원.
미국 연방대법원은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 미국의 대법관들은 현재 스스로 사임, 은퇴하거나 탄핵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평생토록 임기가 보장됩니다. 근래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판사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는데요. 이는 건강상의 문제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어도 몇십 년은 법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또한 대법관들의 성향과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가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우위의 구도입니다. 총 9명의 대법관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 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새로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를 얻게 되면 대개 자신과 정치적인 성향이나 신념, 가치관이 비슷한 인사들을 지명해 왔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에 무려 3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진귀한 기회를 얻었는데요. 이에 닐 고서치, 브렛 캐버너, 에이미 코니 베럿 등 보수 성향 법관들로 모두 채워서 지금의 보수 절대 우위의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개혁 방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대담한 개혁 방안은 총 3개 항입니다.
First, I'm calling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called No One Is Above the Law Amendment.
첫째로 아무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하는 헌법 개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면책특권이 없다는 걸 분명히 하겠다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대통령은 법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 권한이 전임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면책특권을 적용할지 여부를 하급심이 판단하게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위험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두 번째 개혁 내용은 연방대법관의 임기 제한입니다. 현재 연방대법관의 임기는 종신제로 한 번 임명되면 적어도 20, 30년은 재직하는 데다가 기대 수명이 길어지면서 연방대법관들이 고령화하고 있어서 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흐름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부터 공화당은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민주당은 진보 성향 대법관을 임명하려는 경향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이 대법관이 정쟁의 자리가 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연방대법관의 종신제는 오랜 논쟁거리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제한이 대법원의 정기적인 인원 교체에 도움이 될 거라면서 대통령이 2년마다 18년 임기 대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We need a mandatory code of ethics for the Supreme Court and we need it now.
세 번째는 연방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있는 자발적인 강령이 약하다면서 다른 모든 연방판사들은 구속력 있는 행동 강령을 따르고 있는데 연방대법원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연방대법원에 구속력 있는 윤리 강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개혁안 실현될까?
바이든 대통령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대로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고 선언하는 내용을 헌법에 삽입하고 대법관을 임기제로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한데요. 현재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하면서 레임덕 권력 누수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 개혁안을 발표한 건 선거를 약 석 달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입니다. 7월 28일 베네수엘라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거당국은 다음 날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약 51% 득표율로 44% 정도 득표한 야권의 에드몬드 곤살레스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베네수엘라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1962년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청년 시절에 카라카스 시내에서 대중버스를 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도 했고요. 1980년대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992년 베네수엘라에서는 당시 직업군인이었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시도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청년 마두로는 차베스 구명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베스 전 대통령 눈에 들었고요. 그는 스스로 차베스의 사도, 차베스의 후계자를 자처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에 취임했고요. 한 달 후 치른 선거에 승리하면서 집권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파탄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8년 그는 재선에 도전했는데요.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를 방해한 부정선거였다는 국제사회 비판이 쏟아졌고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면서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야권이 마두로 대통령 승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비슷한 전국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방 대법원 개혁 방안 내용과 그 배경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소개해드렸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오해를 바로잡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이런 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 heard some rumors going around about you.
Yeah, I've been hearing them too, and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All right, spill the beans.
It's all a misunderstanding. I wasn't the one who spread that gossip about Amy. It was actually David who started it.
That's good to know. I'll make sure everyone hears the truth.
Thanks, I appreciate it. I hate it when false information gets around.
존에게 소문을 들었다고 하니까 사실을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Set the record straight. The record.
기록을
straight.
바로한다.
Set the record straight.
잘못된 기록이나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뜻입니다.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비슷한 표현으로
I'd like to straighten things out.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요.
I'd like to set things straight.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I'd like to correct any misunderstandings. Correct?
바로잡다, 정정하다.
Misunderstanding.
오해.
I'd like to correct any misunderstandings.
오해를 바로잡고 싶어요.
I'd like to clarify.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 heard some rumors going around about you.
Yeah, I've been hearing them too, and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All right, spill the beans.
It's all a misunderstanding. I wasn't the one who spread that gossip about Amy. It was actually David who started it.
That's good to know. I'll make sure everyone hears the truth.
Thanks. I appreciate it. I hate it when false information gets aroun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heard some rumors going around about you.
나는 당신에 관한 루머를 들었습니다.
I've been hearing them too.
나도 역시 듣고 있었습니다.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It's all a misunderstanding.
모두 오해입니다.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Set the record straight.
잘못된 기록이나 오해를 바로잡는 표현이죠.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heard some rumors going around about you.
Yeah, I've been hearing them too, and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All right, spill the bean.
It's all a misunderstanding. I wasn't the one who spread that gossip about Amy. It was actually David who started it.
That's good to know. I'll make sure everyone hears the truth.
Thanks, I appreciate it. I hate it when false information gets around.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I'd like to set the record straight.
사실을 바로잡고 싶어요.
Set the record straight.
잘못된 기록이나 오해를 바로잡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 대사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예멘 관련 브리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비난했습니다.
These actions unequivocally demonstrate the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posed by the Houthis and their backers in Tehran.
우드 대사는 이 같은 행동은 후티 반군과 테헤란에서 후티 반군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며 최근 몇 달 동안 후티 반군은 민간인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약 2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이스라엘을 겨냥해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후티 반군과 그들의 동맹국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과 홍해 지역 상선에 대한 공격이 가자지구 주민들과의 연대를 보여주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드 대사는 현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Houthis are terrorists, desperate to distract from their own record of catastrophic failures in Yemen.
우드 대사는 후티 반군은 예멘에서의 재앙적인 실패로부터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필사적인 테러리스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유일한 대응은 이러한 공격을 비난하고 즉시 조건 없이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증가하는 후티 반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고려해야 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이것과 다른 공격에서 이란의 역할을 밝히고 이란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an all see plainly and clearly that the Houthis are fully enabled by Iran to launch long-range.
우드 대사는 우리 모두는 후티 반군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이 지역의 다른 국가들을 상대로 장거리의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초기 평가에 따르면 7월 19일 텔아비브 공격에 사용된 무인기는 이란제 사마드 3 무인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후티 테러리스트들에게 이런 치명적인 무기들을 제공한 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며 특히 안보리 결의 2.16호에 의해 결정된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후티 반군과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방해하는 안보리 이사국은 안보리 결의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텔아비브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은 예멘의 항구 도시인 후다이다의 몇몇 장소를 공격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런 파괴는 예멘인들이 후티 반군과 이란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후티 반군의 행동을 비난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 안보리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